BOA 뉴스입니다. 제니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26일 미국 정부 디폴트 채무 불이행 시한을 6월 5일로 새로 제시했습니다. 앞서 옐런 장관은 의회가 부채 한도를 올리지 않을 경우 이르면 6월 1일 연방 정부가 디폴트를 맞을 수 있을 거라고 경고해 왔습니다. 옐런 장관은 이날 케빈 맥카시 하원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의회가 다음 달 5일까지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지불 의무를 이행할 자원이 충분치 않을 걸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디폴트를 피하기 위한 백악관과 의회 간의 부채 한도 조정 협상은 나흘간의 시간을 더 벌었습니다. 양측 협상은 일정 부분 진전이 있는 걸로 알려졌지만 아직까지 최종 합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메모리얼 데이를 앞두고 캠프 데이비드로 떠나기에 앞서서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면서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메카시 의장도 기자들과 만나서 협상이 중대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종 타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협상은 계속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2년간 부채 한도를 증액하는 대신에 국방비와 퇴역군의 혜택을 제외한 연방 지출을 동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옐런 장관의 새해 디폴트 시한은 미국 국가 신용 등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국제신용평가회사 피치는 24일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제시하면서 신용 등급의 강등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러시아가 27일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려는 계획에 대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비판을 일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러시아가 전술 핵무기를 벨라루스로 옮기는 것에 대한 반응을 묻는 백악관 기자단 질문에 극도로 부정적인 것이 나의 반응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27일 성명에서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유럽에 핵무기를 배치해왔다고 강조하고 미국이 우리를 상대로 촉발한 대규모 하이브리드 전쟁 속에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수단으로 안전을 보장하는 게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주권적인 권리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 남부 벨고로드 당국은 26일 우크라이나 폭격과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벨고로드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불과 7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바체슬라프 글라드코프 주지사는 우크라이나의 폭격에 따른 화재로 적어도 주택 4채와 상점, 자동차, 가스관 등이 파손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중부 드니프로시에 있는 건물을 공격해서 2명이 사망하고 어린이 2명을 포함한 30여 명이 다쳤다고 우크라이나 관리들이 말했습니다. 해당 건물은 의료 클리닉, 진료소들이 들어서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27일 도쿄에서 열린 일본인 납북자 귀국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해서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대면할 결심이 돼 있다고 말했다고 마이니치 등 일본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2년 처음으로 13명의 일본인을 납치한 사실을 인정하고 5명을 일본으로 돌려보냈으나 8명은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17명이 납치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국 항공모함 산둥이 27일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산둥함이 이날 정오쯤 다른 두 척의 중국 군함과 함께 타이완 해협을 통과해서 서북쪽으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산둥함은 지난 2019년에 추격한 중국의 두 번째 항공모함입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성명에서 타이완군은 공군기와 군함 등을 동원해서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산둥함의 이번 움직임은 미국의 스팅어 방어미사일 1차 배송분이 최근 타이완에 도착한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편 타이완 국방부는 27일 지난 24시간 동안에 중국 전투기 8대가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침범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주요 야당인 공민당이 27일 당원 투표를 거쳐서 공식 해산을 발표했습니다. 공민당 창당 멤버 일원인 앨런 렁 대표는 기자들에게 31명의 당원 가운데 30명이 당 해산에 찬성했으며 단한 명만 기권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20년 홍콩이 국가보안법을 도입하고 선거 제도를 대폭 개편한 데 이어서 홍콩 야당들의 활동은 큰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과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에 대해서 최고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렁 대표는 27일 성명서에서 역사가 말할 거라면서 홍콩인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진실 속에서 내일을 믿으면서 살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박영섭입니다.
지금 이탈리아에서는 작곡가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공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월 10일에 오페라 아이다가 그 시작 공연이었고요. 레퀴엠과 베르디 오페라 작품 속에 빛나는 대표 아리아들을 선보이는 갈라음악회, 또 이탈리아의 자랑, 이 작곡가 베르디의 유산을 기리는 오페라 세계의 음악가들이 총 출동한 공연들이 6월 중순까지 이탈리아 전역에서 열립니다. 올해 2023년은 베르디가 탄생한 지 21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음악가들이 비바 베르디라는 주제로 베르디 작품을 선보이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의 음악 여행 도성민입니다. 오늘 클래식 음악은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아이다를 대표하는 개선 행진곡으로 시작하고요. 비바 베르디에 관한 이야기 이어 전해드리겠습니다.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미국의 작곡가이자 지휘자인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이탈리아 작곡가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아이다의 개선 행진곡으로 오늘 클래식 음악 여행 시작했습니다. 19세기 이탈리아 작곡가 베르디입니다. 라트라비아타, 리골레토, 아이다, 오텔로 이 오페라 작품들이 아주 유명한데요. 작곡가 조아키노 로시니를 이어서 이탈리아 오페라 시대를 이끈 주자였고요. 그 뒤로 이어지는 조르주 비제, 지아코모 푸치니를 연결하는 이탈리아 오페라 역사의 큰 인물이 베르디입니다. 지금 이탈리아 전역에서 열리고 있는 이 베르디 오페라 기획 공연 비바 베르디는 위대한 음악가의 탄생과 유산을 기념하는 축제 형식의 공연이 아니고요. 사라질 위기에 있는 베르디의 유산을 지키기 위한 그 이탈리아 음악가들의 노력이어서 시선을 끌고 있는 겁니다. 베르디가 남긴 피아노, 악보, 많은 것들을 전시한 박물관이자 1901년에 베르디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50년을 살았던 집, 16세기 건축물인 빌라 베르디가 경매로 팔리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상속 관련 오랜 분쟁이 있었답니다. 거기에 코로나 팬데믹까지 겹쳐서 유지와 보수등의 관리가 어려워졌고요. 급기야 법원이 경매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10여 개 오페라 재단과 음악인, 성악가들이 베르디 오페라의 산실, 이 빌라 베르디를 살리기 위해서 비바 베르디 공연을 기획했고요. 경매가 예정되어 있는 6월까지 경매가 이상의 기금을 모아서 이탈리아 정부가 빌라 베르디를 매입하고 또 국가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지금 이탈리아 전역에서 올려지는 베르디의 오페라 작품 비바 베르디 공연에 담겨있는 깊은 뜻이었습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고전음악 클래식의 깊이와 향기에 빠져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루드비 이반 베토벤의 6번 교향곡 전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귓병을 앓고 있었던 베토벤입니다. 점점 병세가 짙어지는 상황에서도 작곡에 매진을 했는데요. 산책을 참 좋아했던 작곡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 집이 있었는데 집을 떠나서 시골에 머무른 시간이 많았고요. 작품 구상을 하는 동안 즐겨 걸었던 길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이 베토벤의 생일을 소개하는 글에 자주 등장합니다. 베토벤의 여섯 번째 교향곡 전원이 바로 그 산책 시간을 통해서 탄생한 1808년의 작품입니다. 베토벤은 교향곡 6번 악보의 첫머리에 전원 생활의 회상, 감정의 표현이라고 써놓았다고 하고요. 이제 들어보실 1악장 알레그로 마논 트로포에는 전원에 도착했을 때 상쾌한 기분이라는 주석을 달았답니다. 헝가리에서 태어난 미국의 음악가 조지 스티엘이 지휘한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Thank you.
프레드릭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2번 F단조 작품번호 21의 3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미국의 피아니스트 안드레 와츠, 토마스 시퍼스가 지휘한 뉴욕 필하모닉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전해드린 곡은 베토벤의 전원교향곡 6번의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 조지 스젤의 지휘 클리브랜드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쇼팽은 피아노의 시인이라고 부르죠. 폴란드가 낳은 위대한 피아노곡 작곡가라고도 소개를 하는데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연인 조르드 상드가 아니라 20살 즈음에 풋풋한 첫사랑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사랑의 음악이 바로 방금 들려드린 피아노 협주곡 2번의 F단조였습니다. 아직은 어린 나이의 청년이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었을까 싶을 만큼 그 깊이와 표현이 인상적인 작품입니다. 쇼팽의 첫사랑 그녀는 성악 공부를 하던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녀가 노래를 할 때 쇼팽이 옆에서 피아노 반주를 해주기도 했다는데요. 얼마나 그녀를 좋아했는지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그 절절한 마음을 고백했다고 하는군요. 그녀를 생각하면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서 밤을 지새우기도 했다는 청년 쇼팽. 마음을 표현하는 데는 참 서툴렀다지만 쇼팽이 피아노 위에 남긴 사랑의 선율은 200년 가까이 지나온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첫사랑의 아름다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화나 드라마 영상 속에 흐르는 클래식 음악을 찾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영상은 미국 감독 우디 앨런이 1996년에 만든 영화 Everyone Says I Love You, 모두가 사랑한다고 말해 이고요. 미국 뉴욕의 상류층 동네 파크 에버뉴의 펜트하우스에 사는 DJ라는 이름의 아가씨가 이 영화를 끌어가는 화제입니다. 엄마와 새아버지, 또 친아버지와 자매, 이복 형제, 형부 될 사람, 또 수시로 바뀌는 남자친구 등 많은 인물이 등장하는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영화입니다. 대화를 나누다가 노래를 하고 노래하면서 춤을 추는 음악 영화, 뮤지컬 영화의 판타지 로맨스 영화인데요. DJ의 아버지이자 영화의 감독인 우디 앨런이 동거녀와 헤어진 뒤에 상심해서 전부인을 찾아오는 것으로 영화가 시작하고요. 친아빠를 달래주는 새아빠, 전남편에게 새 여자친구를 찾아주겠다는 엄마, 사랑을 하고 있는 언니는 약혼자가 어렵게 준비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먹어버려서 한바탕 난리가 나고요. 친아빠와 이탈리아 베네치아로 여행을 간 DJ는 곤돌라 뱃사공에 빠져서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는 집에서 연 생일 파티에 봉사활동을 하던 교도소에서 가석방된 흉악범을 초대하는데 DJ의 언니가 약혼자를 두고 흉악범에게서 남자다움을 느꼈다면서 또 결혼을 하겠다고 합니다. 영화 속의 대화는 너무나 빠릅니다. 이 가족의 관계는 상식적인 보통의 관계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요. 고백 같은 장면에 갑자기 노래하고 춤추는 장면이 시도 때도 없이 펼쳐지는 것이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디 앨런 감독의 영화를 접해본 적이 있으시다면 또 나름대로 이해가 되기도 하는 우디 앨런식의 독특함으로 볼 수도 있는 영화입니다. 봄은 사랑하는 연인의 속삭임으로 시작합니다. 여름은 파리와 베네치아를 배경으로 새로운 사랑의 눈을 뜨는 때이고요. 코발트색 하늘이 빛나는 뉴욕의 가을 하늘 아래서 영화 속 주인공들은 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낭만 가득한 크리스마스는 파리 호텔의 파티장에서 보내는 뉴욕 상류층 가족의 한바탕 소동 같은 이야기. 영화 Everyone Says I Love You. 우디 앨런 감독과 배우 골디 혼, 드류 베리모어, 에드워드 노튼, 줄리아 로버츠가 출연하는 영화 Everyone Says I Love You. 엄마 스테피 역의 배우 골디혼이 후원하고 있는 뉴욕 필하모닉과의 인연을 상징하면서 바이올리니스트 아이작 스턴이 카메오로 출연했던 음악회 장면이 인상적이고요. 우디 앨런이 베네치아에서 만난 이 폰이라는 이름의 여성, 그러니까 배우 줄리아 로버츠에게 환심을 사려고 딸 DJ에게서 받은 정보로 온갖 거짓말을 하는 장면에 작곡가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4번을 좋아한다는 대사가 영화가 끝난 뒤에 다시 말러의 음악을 찾아보게 했습니다. 자, 말러의 교향곡 4번 G장조 1악장입니다.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한 빈 필하모닉 관현악단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오늘 음악여행을 마무리하는 곡은 러시아 작곡가 알렉산더 보르딘의 현악 합주를 위한 녹턴 야상곡입니다. 보르딘이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유학 중에 만난 이 부인과의 결혼 20년을 기념하면서 만든 곡이라고 합니다. 첼로와 바이올린이 주고받는 선율이 있는데요. 마치 부부가 나누는 사랑의 대화 같다라는 감상이 있습니다. 유진 올만디가 지휘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다음 시간에도 고전음악 클래식과 함께 세상으로의 여행 준비하겠습니다. 도정민이었습니다.